우리 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 8절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 월드캠프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요즘은 월드캠프 하면 그냥 학생들만 하는 캠프가 아니고요. 세계 여러 곳에서 20여 곳 넘는 곳에서 장관님들도 오시고 또 총장님들도 오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도 오시고요. 이번에 기독교 지도자 한 340여 명 오셨고요. 그 다음에 장관님들 한 40여 명, 장관, 뭐 차관 해서 한 40여 명 오셨고 총장님이 한 60여 명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첫날 이제 개막식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죠. 아침에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진행부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또 각 부서 맡으신 분들 이제 같이 모임을 갖는데 저는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모임 가지면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물어보시거든요. 뭔 어떤가, 뭔 어떤가 물어보는데 마음에서 이제 준비를 해갖고 가죠. 아, 목사님 이런 거 묻겠다 하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몇 가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각 그 프로그램 매뉴얼도 읽어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다 이제 준비해갖고 아침 일찍 그 진행부 모임에 가는데 목사님들이 꼭 저를 박 목사님 옆에 앉혀요. 왜 옆에 앉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목사님 뭐 묻다가 저를 먼저 딱 보시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데 첫날 아침에 장관 몇 명 왔는가 물으시더라고요. 38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비행기 표 값은 비행기 표는 총장님들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장관님들은 장관님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있으니까 옆에 김진수 목사님 오셨어요. 다시 목사님 김진수 목사님한테 묻더라고요. 장관 몇 명 왔는가? 그래서 저는 38명 왔다 그랬는데 김진수 목사님 34명 왔대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김동성 목사님이 옆에 오셨어요. 김동성 목사님 장관 포는 총 진행이신데 김 목사 장관 몇 명 왔는가? 장관님들 몇 명 오셨는가? 21명 오셨대요. 이사야 선생님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는데 저는 38명, 김진수 목사님 34명, 김동성 21명 그러니까 왜 다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김진수 목사님, 오늘까지 오신 분이 21명이고, 이제 계속해서 오시는데 오시면 34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저 보고가 다 달라? 다시, 목사님, 오늘까지 21명이고, 내일까지 오면 34명입니다. 저는 이제 캠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보고를 들은 내용을 얘기했고, 이제 캠프 이제 당일날 되면 또 일정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 장관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연보한 그 비용으로 이제 장관님들이 오시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데, 막연하게 장관님들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또 저희 진행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뒤에 물러서서 장관님이라고 부담스럽다고 뒤에 서 있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사귀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그날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지났는데 한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갑자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열어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 전화가 오면 목사님 사진이 딱 뜨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왜 놀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목사님이시네요. 전화를 딱 왔는데, 어제 장관님들 점심 식사값 얼마였는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장관님들 점심이 얼마인지.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캠프 전에 보고를 받기를 13,000원인가 15,000원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예, 목사님, 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야? 예,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캠프 시작하기 전에 한 13,000원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야? 그래서 예,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딱 끊고 아마 그분한테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점심값 물어보시려고. 근데 그날 이제 중국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 점심 식사 메뉴가 8,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 채식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8,000원짜리 채식을 위해서 준비해 놨고 10,000원짜리 이제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분들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이제 그날 이제 목사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장관님들하고 식사하려고. 근데 이제 그 점심을 준비한 목사님, 이제 사역자님들이 이 두 가지만 내놓기엔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깐풍기를 각 테이블에 하나씩 놨어요. 요즘 깐풍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그걸 놓은 건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비싸게 이렇게 우리가 장관님들에게, 물론 장관님들 좋은 것으로 대접하지만,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함부로 막 쓰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경계하시거든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막 헤프게 그냥 막 함부로 쓰는 걸 보이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최고로 선물,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지만 정말 아껴가면서 하는 걸 보여야 된다. 목사님 취지는 그건데, 그날 하여튼간 이제 메뉴가 갑자기 추가되면서 비용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던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고. 그날 이제 그 하여튼 좀 이렇게 비싸게 점심을 대접한 부분에 대해, 사실 비싸도 1인당 뭐 2만원, 3만원이 아니고요. 평균 한 15,000원 좀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거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진행인데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차 때 일로 넘어왔어요. 대덕이 한 2천여 명, 솔밭에 한 800여 명을 해서 이제 이곳에서 2천 명 캠프를 치르는데, 이제 한날 이제 목사님이 솔밭에 가기 위해서, 아니 어느 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바로 좀 일찍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배식을 실내에서도 하지만 이제 야외에서도 했거든요. 근데 야외 배식을 보니까 이미 식사가 다 끝나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날 아침에 빵을 배식했어요. 가만히 보시더만, 옆에 제가 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다 보니까, 딱 보시더만, 그래, 아침에 빵만 주는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날 아침 메뉴 몰랐거든요. 가서 보니까 빵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빵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빵만 주는가? 그 표현이, 빵만 주는가 하는 게 좀 이렇게 약하다는 느낌, 이해되시죠? 빵만 주는가? 그래서 가만히 딱 옆을 보니까 시리얼을 주더라고요. 옆에 시리얼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시리얼도 줍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시면서 이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만 또 가만히 계시더만, 이 빵 어디서 사왔는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빵을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과점에서 사오지. 근데 2천여 명 빵을 제과점에서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빵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부엌 사모에게 전화했어요. 사모님, 빵 어디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아, 저기 그, 코스코죠, 코스코. 제가 늘 헷갈리는데, 포스코하고 코스코하고 헷갈리는데. 대량으로 빵을 구입해야 되니까, 코스코에서 구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시는 목사님에게 이제 차 문을 딱 닫아드리면서, 목사님, 빵은 코스코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면 되는데, 빵값은 얼마인가? 그러시죠. 빵값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차를, 이제 어차피 차 문은 닫히고 이제 목사님 가셨는데, 부엌 사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사모님, 빵값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만 막 이제 조사하시는 것 같아요. 식빵이 있고 크라상이 있고 햄버거가 있는데 그날 보신 건 목사님 보신 햄버거였거든요. 아침에 햄버거를 다 줄 수 없으니까 햄버거, 크라상, 식빵을 주는데 햄버거는 한 봉지에 18개가 들었는데 5,300 얼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300원 나누기 18을 하니까 23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빵 하나에. 빵 가격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그러면 아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계산하니까, 한 아침 식사는 2,000원 안쪽인 것 같아요. 점심에 이제 밥을 주고, 저녁에도 밥을 주는데, 보통 빵은 하루에 그렇게 아침이나 점심 한 번씩 주거든요. 그래, 가만히 보면, 그, 진행이라고 써있긴, 제 이름이 써있는데, 실제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을 보면 제가 아니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얼마가 쓰이는지, 장관님들은 몇 분 오셨는지, 이분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마음 상태는 어떤지, 또 학생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목사님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하나 다 살피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이제, 그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듬성듬성 살아도 내가 듬성듬성 사는 사람인지 잘 모르거든요. 내가 대충 살아도 내가 대충 사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목사님과 같이 있다 보면 제가 좀 비춰져요. 얼마나 내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함부로 살고, 생각 없이 사는지, 저희가 이렇게 대학생들 보면 대학생들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해요. 본인들은 진지하게 산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제 맞받아치죠. 우리에게 어떤 대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대학생이 저희에게 한 15여 명, 5명 정도 된 대학생이 같이 생활합니다만 근데 그 이 학생이 주일 오전 예배를 나오더만 언제서부터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녁 예배를 안 나오더만 주일 오전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랑 같이 살면서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교회 살면서 주일 오전 예배 안 나와도 문제가 안 되고 수요예배 안 나와도 문제가 안 되고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땐 불행해야 되는데 뭐 다리가 하나 부러진다든가 뭐 손모가지가 비틀어진다든가 해도 전혀 행복하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불러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교회 바깥의 삶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물론 그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네가 교회 안에서 나랑 살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안 나오는 건 나를 짓밟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너 주일 오전 예배 나오고 또 새벽 기도나 이런 데도 모임에 나와야 돼. 하면서 제가 좀 이야기했어요. 근데 잘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왜요? 본인은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잘 살고 있으니까. 한날은 제가 이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택에 불렀어요. 불러서 너 이렇게 살 거면 나가라 그랬어요. 뭐하러 교회 사냐. 바깥에 나가면 자취생활하면 교회 안 나와도 뭐라고 하는 목사도 없고 지랄하는 목사도 없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너랑 싸워야 되냐. 나 너 볼 때마다 좀 답답하고 화난다. 너 그냥 교회 나가서 살면 내 눈에도 안 보이고 너도 나 안 보고 서로 안 보고 살면 편하잖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만 목사님 그러면 일요일 오전 예배는 나올게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막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이놈 봐라 뭐 나하고 지금 장사하나 딜하나 이제 일요일 오전 예배 나올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래서 당장 나가 그랬어요. 너 필요 없어. 너 당장 나가. 내가 너하고 뭐 장사하는 줄 알아? 오전 예배 나오니까 이제 돈 터치하란 말이야? 터치하지 말라는 얘기야? 너 나가!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새카매지더라고요. 꼭 주먹으로 한 대 절 때릴 것 같더라고요. 요즘 대학생들 힘 세잖아요. 벌떡 일어나면서 욕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좀 등치가 크고 힘이 셌으면 한 대 때렸을 텐데 그 학생이 저보다 등치도 크고 힘도 세서 괜히 한 대 때렸다가 열 대 맞을 것 같아서 욕하고 나가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막 분이 나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제 아들이 그 사택이다 보니까 옆에 방에 있었는데 제가 막 화가 난 걸 본인도 느꼈는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때 괜히 설쳤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하면서 이제 맞습니까? 예.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거 아니죠? 예. 고래등 터질 일이 없죠. 예. 그래 이제 제 아들 가만히 지죽은 듯이 있더라고요. 저도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는데 들어왔어요. 그 학생이.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어. 뭐가? 목사님 제가 분노조절 장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앉혔어요. 앉혀가지고. 너 구원은 받았냐?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대요. 너 확실히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확실히 받았대요. 너 그럼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러니까 의인이대요. 그럼 너 하나님 온전케 했어 안 했어? 온전케 했다 그랬더라고요. 너 그럼 분노조절장애야 온전한 사람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더라고요. 너 내 앞에서 이제 앞으로 분노조절장애란 말 쓰지 마. 너 분노조절장애라는 말로 다 숨잖아. 분노조절장애니까 화내도 되고 분노조절장애니까 발로 차도 되고 욕해도 되고 멋대로 살아도 되고. 왜? 분노조절장애니까. 그렇죠? 너 그 뒤에 숨어 살았잖아.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분노조절장애 아니야. 너 의인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너 세계대회는 가냐?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 학생이 볼 때는 자기 삶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사역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 볼 때 문제가 많아요. 진행이라고 해놨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볼 때. 제가 볼 땐 잘하는데. 근데 제가 제 안에서 살지 않고 이제 그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하고 교만한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행이 누구냐가 참 중요해요. 내 인생을 진행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 요즘 멘토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 앞에 멘토를 두더라고요.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자를 둔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멘토가 있다면 그 멘토가 여러분을 이끌어가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당하지 않아야 될 어두움이나 환란이나 고통을 능히 피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멘토가 없으니까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피할 수 있는 환란이나 재난을 다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멘토가 누굴까? 가장 훌륭한 진행자가 누굴까?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 멘토로 둔다면, 진행자로 둔다면 아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참 복되게 이끌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으면 누군가의 말을 듣죠.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머물고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아무의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서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서 결정하고 자기 마음에서 판단해요. 이번에 많은 장관님들 오셨는데 이제 국회를 가는 날이었는데 목사님 이제 목사님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목사님 차에 장관님들을 이제 모시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국회 올라가는 이제 그날 부산에서 국회 가시는 날 말라위 장관님을 태웠어요. 목사님 이제 말라위 장관님하고 이제 쭉 말씀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참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장관인데도 목사님 사실 장관이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분이 진지하게 목사님 말씀을 다 듣는데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죄인인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물어봤어요. 장관님은 왜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내가 죄를 지니까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니까 죄인 아닙니까? 세상법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세상법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판사 앞에 갑니까? 누가 앞에 가죠? 판사 앞에 가죠. 여러분이 도둑질했다고 내가 도둑질했으니까 징역 5년 살면 되겠다, 징역 5년 살러 가야지 하고 교도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세상법에도 죄를 지면 내가 죄인이라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판사 앞에 가서 판사의 판결을 듣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지존파라는 사건이 크게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하에다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소각시설도 태워서 없앨 수 있는 소각시설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고 거기서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런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데 그때 지존파에서 어떤 젊은 남자하고 여자를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지존파 두목이 그 여자에게 네 남자친구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면 너는 살려줄게.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너도 죽고 네 남자친구도 죽는 거야. 이 여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만약에 이 남자를 죽이자면 자기도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그 남자를 이 여자가 이제 살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존파 사람들이 이 여자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 함부로 도망가지 않을 거야 하고 마음에 좀 이제 여유를 가졌죠. 근데 여자는 남자를 죽였지만 마음에 이제 너무 두렵고 죄책감도 있고 해서 도망갈 길을 이제 찾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방심한 틈을 타서 도망을 갔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그 지존파가 다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법정 앞에 섰는데 이제 재판을 받아야죠. 그 여자는 분명히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냐면 그 당신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중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중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당신 무죄입니다. 판사가 이 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목사님 말라위 장관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여자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중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냐면 네가 죄를 진 건 사실이고 사람을 죽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했기 때문에 본 재판은 누구누구를 무죄를 선언한다. 그 여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관님은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죄에 대해서, 장관님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판결했는지 그 판결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이 언제 받겠어요, 그 판결문을? 본 적 없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의 판결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장관님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늘나라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늘나라에 못 가게 됐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영어로 being justified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그래서 하늘나라 못 가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죄가 씻겨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장관님이 죄를 지은 거 사실입니다. 근데 장관님이 죄이다 아니다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들어야 됩니다. 판사 앞에 서서 판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판결했는가 보니까 장관님 죄를 지은 건 사실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못 가는 것도 사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씻어지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판결했습니다. 사람이 언젠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판결문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판결문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장관님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장관님이 차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야,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인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Being justified, 나보고 의롭다고 하시네. 깨끗하다고 하시네. 거룩하다고 하시네. 그 장관님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판결문 본 적 있어요? 뭔 판결문? 하나님 판결문 본 적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성경 또 하나를 읽어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도적하는 사람, 탐남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겨졌다 그랬습니다. 또 거룩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의롭게 됐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ut you were washed 그렇게 나오거든요. But you were washed. 네가 씻김을 당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나라는 건 앞에 걸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신 죄를 지은 거 사실입니다. 당신 술 취한 것도 사실이고 탐심을 부은 것도 사실이고 살다 보면 실수하고 허물 있고 도적질을 한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판결합니까? 그러나 씻겨졌다. 그러나 거룩하게 됐다. 그러나 의롭게 됐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두려워할까봐 우리가 죄 때문에 근심할까봐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판결문을 써놓고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날 그 장관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참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 어떻지, 내 마음이 어떻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자기 결정을 따라가는데 제가 캠프를 진행하지만 사실 진행이 목사님인 것처럼 또 그 위에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캠프를 진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캠프 전날 전야제를 하고 그 전날 이제 전야제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전야제 전날이죠. 이제 준비하고 비가 오지만 그라시아 합창단이 그 리허설을 하더라고. 비 오는 가운데도. 그 저희들은 들어와서 잤어요. 11시 넘어서 아 내일 이제 전야제 하는구나 하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송무성 목사님 전화가 많이 찍혔더라고요, 저한테. 박충규 목사님도 전화가 왔고,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왜 전화를 새벽에 했지? 하고 궁금해서, 송 목사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자네 그 시간에 잤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잤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텐트 다 날아가고 액정 깨지고 트러스 휘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몽골 텐트를 쳐놨는데 그 밤사이에 새벽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몽골 텐트가 막 날아가더래요. 내 귀퉁이를 사람들이 붙잡는데도 막 몽골 텐트가 막 훌쩍훌쩍 날으려고 하더래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이 텐트가 날아가서 저 위에 있는 액정을 치면 액정 깨지고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제 텐트를 풀어야 되는데 풀는 것도 쉽지 않고 새벽 5시까지 몽골 텐트 다 철수하고 위험한 거 다 치우고 그리고 이제 주무시는 걸 제가 새벽 6시에 깨웠어요. 이제 빨리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현장에 가봤어요. 박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니까 박중 목사님도 나와 있고 그리고 박은숙 장님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담당자 그 무대를 만드신 분도 와 있고 가보니까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액정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트러스에 붙어 있으면 그게 다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깨지고 부서져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러스가 이렇게 막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전야제 할 수 있나 없나 이제 의논했어요. 그날 아무래도 전야제 못 하겠더라고요. 전야제는 안 되겠다. 개막식은 날씨를 보니까 내일도 계속 비가 온대요. 바람 불고. 개막식을 할 수 있을까? 개막식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백스코 제일 전 시간을 얻자. 혹시 해운대에서 못하면 백스코 제일 전 시간에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의논이 됐어요. 백스코 제일 전 시간을 미리 좀 알아봐야겠다. 여차하면 해운대에서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의논하고 전야제는 아예 포기했어요. 전야제는 못한다 이거는. 위에 그 무대 위에 보면 이제 조명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천막을 쳐놨는데 그 천막이 다 찢어버렸어요. 뭐 천막 찢어진 거야 큰 돈 아니지만 액정이 다 깨지고. 그래서 전야제는 도저히 못하고 개막식은 해운대에서 하든가 아니면 백스코에서 해야겠다 하고 이제 저희들이 아침에 이제 합창단은 말씀을 이제 듣는 시간을 갖는데. 그래 이제 박영 목사의 말씀을 전했어요. 저도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얘기하더라고요. 골리앗은 3미터고 그리고 어린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한 70kg 정도 되는데 70kg를 몸에 달고 싸운다고 해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장수를 다윗이 이겼다.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믿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신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신변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말씀을 쭉 하는데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구나. 그 이제 말씀 다 마쳤는데 박자매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개막식 해운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야제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날씨는 비 온다 그러는데 비가 와도 우리 전야제 하겠습니다. 합창단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영중 목사님한테 전화드리니까 박영중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전야제 하자. 우리 개막식도 하자.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 이제 전야제도 하고 개막식도 하는데 참 신기한 게 전야제 하는데 그 전까지 비가 막 오더만 전야제 딱 시작하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날 보셨죠? 가신 분들. 비가 딱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피커가 하나의 무게가 한 1000kg 되는데 그게 16개가 매달려 있는데 양쪽에 32개죠. 그러니까 16개가 매달려 있는데 원래는 그 스피커가 좀 높이 들려야지 저 뒤에까지 소리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 스피커를 이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어요. 무대에 딱 붙어서 쫙 이렇게 16개가 올려져 있는데 스피커가 그렇게 되면 저 뒷사람은 소리를 좋은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음향 우리 팀에 이제 음향 감독하고 또 이제 방수자매님 이야기에 이 스피커 들 수 없냐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트러스랑 다 연결됐는데 트러스 제작하는 총 감독하는 분들이 절대 못 든다는 거예요. 이 트러스를 드는 순간, 아니 스피커를 드는 순간 그 무게 때문에 트러스가 다 앞으로 쏠린대요. 이제 개막식을 해야 되는데 전야제야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개막식은 제 뒤까지 사람들이 오거든요. 스피커 들 수 없냐? 절대 못 든대요. 아니 그래도 좀 들면 안 되냐? 안 된대요. 크레인이 와서 들면 안 되냐? 그러니까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크레인이 들다가 바람 조금만 하면 크레인도 넘어간대요. 이 사람들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한 2m만 좀 이렇게 좀 땅에서 조금 올리면 안 되냐? 그러니까 2m 올리나 1m 올리나 30cm 드나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하중을 느끼기 때문에 트러스가 앞으로 다 쏠린대요. 트러스가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트러스를 다시 짜야 된대요. 처음부터. 다시 다 짜고 다시 이제 스피커를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루 종일 걸린대요. 그럼 개막식 못 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계속 트러스를 스피커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스피커는 못 올리고 전야제를 했는데, 전야제가 다 마치고 나서 그 담당자가 전야제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연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전야제가 됐으니까요. 그분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 잘하는 사람, 저처럼 뺀치 망치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 말고 일 잘하는 사람, 연장 가져오라면 뭘 가져와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저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20명을 붙여달래요. 아침 7시에 그렇게 20명을 붙여주면 트러스를 다시 만들겠대요. 1시까지 만들고 다시 이제 스피커를 올리겠다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부산 지역에 일 잘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빼고 정말 일 잘하는 형제들 다 모아서 20명을 보내줬는데, 그래서 트러스를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고 스피커를 다시 달고 그렇게 이제 개막식을 하는데, 여러분 당일날 보셨겠지만 하여튼간 그때 개막식 직전까지 비가 오고 막 그랬죠. 근데 참 신기하게 개막식 딱 시작하니까 비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 비가 왔어요. 그 러시아 바이올린 하는 분이 연주할 때, 그분이 할 때마다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올해도 그분이 연주할 때 조금 오시더라고요. 조금 오신 게 아니라 비가 왔죠. 그리고는 개막식을 참 은혜롭게 마쳤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앞에 훌륭한 멘토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멘토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복돼요. 개막식을 보면서 장관님들이 또 기독교 지도자나 또 총장들이 마음을 다 열더라고요. 세상에 비가 와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랑 이제 같이 무대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오래 같이 했거든요. 그분들 우리를 알아요. 하면 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되는데 된다는 걸 알아요. 비 오는데 막 무대 설치하고 세팅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이 하면 되는구나. 저 사람들이 하면 오든 비도 그치는구나.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하는데 정말 개막식 당일날에도 비가 그렇게 오는데 시작할 때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막 준비하면서 시작 딱 들어가니까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꼭 하나님 우리한테 너 이래도 할래?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와도 너 나 믿고 할래? 꼭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대요. 예, 하나님 비 와도 우리 합니다. 비 와도 우리 합니다. 하나님 비 안 주실 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서 일하실 건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비 멈출 건 믿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는데 정말 하나님 비를 딱 멈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박국수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월드캠프나 이 모든 진행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해보려고 참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신앙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을 정하고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나가야지, 그게 신앙 아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술을 마셨는데 오늘부터 내가 술을 끊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 좋은 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알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신앙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닌데 참 많은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참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저를 믿을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결혼하면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혼할 때 이혼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2014년도에 38만 쌍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11만 쌍이 이혼을 했대요. 4명 중에 3명 중에 1명은 이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다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지 이혼하려고 결혼하진 않아요. 저도 교회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아들, 딸 잘 낳고 사는데 결혼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제가 그때 좀 마음이 좀 어두웠거든요. 신앙을 엄청 헤매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가만히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옆에 타고 목사님 운전하고 가면서 김영재 결혼해야지 그래서 예 그랬어요. 치마만 두르면 되지 그래서 예 아무 자매나 상관없지 그래서 예 그랬어요. 제가 선택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엄청 헤매고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자매나 치마만 두르면 이제 그게 제 결혼할 자매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선을 보러 갔는데 정말 치마 두른 자매가 나왔더라고요.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들 자매죠. 자매에게. 아, 내가 또 다른 자매를 만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사람이 야비하죠. 이렇게 뺑 돌려서 얘기했어요. 제 아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둘이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장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절대 안 된대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래요. 지금은 제가 이제 85kg인데 그때는 거꾸로였거든요. 58kg였어요.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인데 허리가 28이었고 예수님과 그때는 참 가까웠던 것 같아요. 흠모할 만한 게 없었으니까. 그래 이제 장모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사위 될 사람 올 거라고 고기를 준비했다 그랬더라고요. 저 주려고. 근데 저를 딱 보는 순간 고기를 내오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엄마 이거 왜 안 갖고 나가 그러니까 별로 주고 싶지 않다 그랬더래요. 장모님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결혼식 당일날 결혼식장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장 안 가겠다고.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결단이 있더라고요. 엄마 결혼식장 안 오면 나 한강에 빠질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엄마의 그 딸 같아요. 그래 이제 야 저러다가 딸 생명 잃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식장 오셨어요. 근데 결혼식장에 앉아서 이렇게 혼주석에 앉아 계시는데 표정은 영 아니시더라고요. 아주 굳은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시는데 하여튼가 그렇게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까지 결혼했는데 자기 생명을 버려서 얻은 남편인데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면 싸울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결혼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결혼했고 제 아내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 결혼했는데 자기 생명을 버려서 얻은 남편 같으면 모든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둘이 한참 싸웠어요. 길가에서 차 세워놓고 이제 차 안에는 이제 제 아들 딸들 타 있고 차 바깥에서 한참 싸웠어요. 좀 이렇게 약간 밀기도 하면서 그냥 싸우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면서 저리 가라 그러고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러고 이리 와라 그러고 내가 왜 와야 되냐 그러고 서로 이제 밤 한 9시 넘어서 10시 넘어서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경찰이 오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제 신분증을 요구하더라고요. 선생님 신분증 주십시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느 여자가 이렇게 폭행을 당한다는 주민 신고가.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다 주택가더라고요. 아마 그 주택에서 누가 보고 신고한 것 같아요. 웬 뚱뚱한 여자가 못생긴 남자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보면 모르냐고, 부부라고. 저 뒤에 애들도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그것도 자랑이라고 이제. 경찰도 와서 보니까 뒤에 애들도 있고 막 딱 보니까 부부 싸움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신분증 요구 안 하고 가더라고요. 경찰하고 실갱이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제 분도 가라앉혀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강남교회 부사역자로 있으니까 제 아내를 딱 본데 제 아내가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아, 이 여자가 어디 갔지 하고 막 찾는데 또 찾아야 되잖아요. 또 버리고 갑니까? 생명 버려가면서 내게 왔는데 버리면 안 되죠. 찾는데 없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느낌에 처갓집에 간 것 같아요. 옛날에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게 거기서 택시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처갓집이 구리에 사는데 새벽 6시에 새벽 5시 반인가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한테 김서방인가? 그래서 예, 여기 자네 아내 와 있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태우러 가려고 합니다. 전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래 빨리 와서 태우고 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침에 가서 모시고 왔죠. 타세요 하고 이제 태우고 이렇게 왔는데 타세요 안 했어요. 그냥 타 그랬어요. 그래 이제 모시고 왔어요. 참 좋은 게 강남에 사니까 좋은 게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하고 사역자 모임을 갔거든요. 강남 사역자들은 4층 집무실에서 매일 아침마다 모이는데 이제 아내를 딱 데리고 왔는데 사역자 모임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그건 올라가야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싸우면 늘 얘기해요. 휴전이다. 그러면서 이제 딱 타고 4층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교회 목사를 있다고 또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루 지나다 보면 아, 내가 별거 아닌 걸로 싸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괜히 아내한테 미안하고 아이 그 싸울 일도 아닌데 그래 이제 마음이 풀리죠.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하면 다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술을 마시면 적당히 마시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마음에 미움을 품다가도 이 미움이 언젠가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싸워도 이 싸움이 언젠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술을 마셔도 난 이 정도만 마시지 더 이상은 안 마셔. 사람들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제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살아보니까 잘 안 돼요. 막연하게 사람들은 다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 이제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어요. 난 술 마셔도 끊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도박을 해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얼마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다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자기를 믿는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인생에 큰 문제가 올 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소리를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 환란이 올 때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그 생각을 검증한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건지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내가 이 생각을 쫓아가면 어떤 결과가 올 건지 내가 묻는단 말입니다. 교회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또 하나님에게도 물어보고 부모님에게도 물어보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소리를 쫓아가지 않는데 예,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들어지는 생각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제 인생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더라고요. 하나님 그 실수와 허물과 문제를 통해서 뭘 가르쳐주냐면
나라는 사람이 믿을만 하지 않다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도 실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실패해 본 적 있어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믿지 않는 마음이 형성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려요. 다른 사람 이야기만 안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만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고1 때 딱 들어가니까 담임선생님이 조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원하는 대학 쓰라고. 볼펜 잘 나오겠다, 잘 썼어요, 다. 첫날인데, 고등학교 1학년 첫날, 조례 시간에. 저는 어디 적었을 것 같습니까? 원하는 대학 쓰라니까 서울대 적었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서울대. 근데 종례 시간에 단순히 딱 들어와서, 야, 너희들 원하는 대학 쓰라니까 다 서울대 썼더라. 그러더라. 두 명만 서울대 안 썼다. 그래서 두 명은 어디 쓴 줄 아나? 그랬어. 두 명은 어디 썼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두 명 하버드대 썼다. 그러더라. 이렇게 웃었어요, 저희가 그때. 행복해서 웃는 웃음입니까? 비웃는 겁니까? 야, 그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 웃음 아니죠? 고3 때 되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대학, 겸손한 대학들 있죠.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 대학들. 그런 대학 써달라고 막 갖고 오더라고요.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 못 들어갔어요. 저도 이제 지방대 갔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막연하게 생각할 땐 다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그냥 교회 나갈 것 같아요. 내가 뭐 성경 읽으면 되지. 내가 기도 잘 못하지만 기도하면 되지. 다 할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결혼하면 다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결혼해서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 다 잘 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안 되는 게. 그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오늘 신명기 31장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입구예요. 모세가 120살이 됐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제 자기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기 뒤를 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가는 거 아니다. 너희가 그들과 싸워서 너희가 이겨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 땅 너희 앞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 여호와 그가 앞서 행하시고 그가 함께 하시고 그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고 그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고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무기를 더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군대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은 너희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땅이야.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전에 그들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았는데 이집트 왕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막 아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야, 이대로 됐다가 이스라엘 수가 애굽 수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혹 애굽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과 연합해서 애굽을 이집트를 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바로왕의 마음에 그 마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남자를 낳으면 날강에 다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 찾아가서 너희 아들들을 다 죽일 거다. 남자를 하면 다 날강해 버려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와요. 그걸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 초입구에 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구나.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겠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 우리가 차지합니다. 거기에 백성들 있지만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두 명이 있고 열 명은 아닙니다. 그 땅에 키가 큰 장성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그냥 밟기만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땅은 하나의 약속한 땅입니다. 들어가면 얻습니다 하는 음성하고 또 하나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는 음성. 그들이 그 땅이 좋았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형편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 큰 안악자손을 만나면서 그 마음에서 다 절망이 찾아오고 포기가 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내게 속한 거야. 모세가 그걸 봤어요. 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모세가 이제 120살이 돼서 죽음 앞에 섰는데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전히 그 땅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여전히 그 땅엔 장성한 자들이 있는데 키 큰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 싸움은 너희들 싸움이 아니고 그가 앞서서 행해. 누가 앞서서 행한다고요? 하나님 그가 앞서서 행해. 그가 함께해. 너희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야. 우리 신명기 3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싸움이야. 여러분 이 월드캠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누가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허물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결혼하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근데 결혼해서 파산해서 빚 2천만 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네, 뉴스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 자매님 있는데 그 자매님 아들 부부가 있는데 빚이 1억 2천이에요. 빚이 1억 2천이란 말은 이자가 계속 붙잖아요. 그것도 돈을 정상적인 제1금융권에서 빌린 게 아니라 제2금융권 또 사채돈 그래가지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계속 그래요. 두 부부가 나름대로 잘 살아볼 거라고 했는데 빚이 1억 2천이 되니까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내가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왔어요.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나누는데 일단 집이 있으니까 집이 1억 3천이 좀 넘는데 그 집을 좀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별 얘기 안 했거든요. 그 얘기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막 어두운 생각만 가졌는데 죽음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정리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압니까? 두 분이 자기를 믿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뭐 잘 살면 되지, 뭐 행복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예, 인생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분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제 좀 자기를 믿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 부부가 울산에 사는데요. 요즘 울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려요. 참 신기한 게 집이 팔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팔릴 집이 아닌데 좀 제가 마음에 정말 소망이 되는 게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 문제도 그래요.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신앙의 연장선이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죄 안 지고 바르게 사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여러분 매 시간 전해진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고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만 들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만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 말고 이 소리 들어서 내가 다 망했는데 이 소리 말고 한번 다른 소리를 들어보자.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인생 너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야. 가나안 땅 너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버리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가면 다 열리게 돼 있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모세 마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 마음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회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주고 싶어해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고 잘못이 있고 어그러진 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믿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을 쫓아온 살아온 삶의 결과가 마음의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곳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이 누구보다도 복되고 귀하고 값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수양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